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는가 하였더니 어느새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회복하게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대림절은 이 기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림이란 말은 원래 돌에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림절이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네 번째 주일부터 성탄 전야까지 기간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2000년 전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에 오시고 그 후 성도들은 대림절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성취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에 대한 기념 의미로 지켜온 것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급과 칭찬을 주실 은혜의 주, 기쁨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그 전례의 색이 보라색인 것만 보아도 이 절기가 엄숙한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축제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엄숙한 절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세로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앞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로 굳건히 서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보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미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대림절을 보낼 때 이 절기의 의미가 있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경건한 생활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근래 세상의 많은 징조들은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날이 우리에게 오래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구속주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나 믿지 않는 죄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져져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성탄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의 때인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죽음을 접할 때 그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밤이라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마음먹었을 때 행한 일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한 수단을 쓰고 모략을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십계명의 육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모두 범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모두 어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 자신은 어떻게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그 죄를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참남한 죄를 범한 장본인이라고 직고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보내어 자신의 은밀한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이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단지 죄를 알려주시고자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의 죄를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심 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을 때 핑계를 대며 서로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숨었습니다. 가인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을 때 자기는 그런 죄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직면해야 하며 다윗의 참회 기도인 본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가 대림절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이며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준비할 우리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린 첫 번째 기도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는 자신의 범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은 즉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죄를 범하고 있던 때보다 지금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직시한 이때가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자신으로서는 그 죄를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음을 알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 의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달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이유를 붙여서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성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 믿음이 진실했고 전쟁에 능한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쌓은 업적을 내세워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공로로 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핑계와 책임 전가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다윗의 회개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것입니까? 끝으로 다윗이 범한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나단에게서 한 사람의 부자가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같이 여기는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마땅한 벌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어린 양을 빼앗은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면 다윗이 행한 범죄는 죽음에 해당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3절과 4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죽음에서 구속해 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겸손해진 자를 볼 때 이를 귀히 여기기보다는 업신 여기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윗 스스로의 판단에도 죽음에 해당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단을 통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선물입니다. 둘째, 다윗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후 세 가지 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가 그것입니다. 죄악을 지워달라는 것은 책자에서 기록을 지워버리듯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허물과 상처를 지워서 없던 것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과로 인해 자신에게 생긴 죄의 흔적을 지워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타인의 마음에 생기게 한 상처와 내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과 같이 해달라는 말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해서 씻다라는 것은 의복을 빨다 더러운 것을 제하다라는 뜻으로 레위기에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입었던 옷을 빨아서 부정을 제거하였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라는 것은 염색하여 물감이 든 천을 씻는 성결의식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천을 짤 때 실에 여러 번 염색을 하여 천을 짜면 여러 번 씻어도 색이 바르지 않고 본래 색깔대로 오래도록 유지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한두 번 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염색한 실로 짜여진 직물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죄로 물들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씻어가지고는 맑게 될 수가 없으니 정결하게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것을 맑게 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불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룩한 삶의 기준인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은 제사장이 나병을 진찰한 뒤 나병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윗은 마치 나병으로 격리되어 비참한 지경에 있던 병자가 완치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제사장의 선포를 간절하게 바라듯이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하여졌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가는 자신을 근본에서부터 깨끗하게 고쳐서 죄라는 나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같은 의미의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죄로 더러워짐이 깊다는 것과 자신에게는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윗의 기도처럼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여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로 인해 죽음은 면했으나 벌을 받은 것을 사무엘하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 벌을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형벌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다윗과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성결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좋은 예물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야 자기의 범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이제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그것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바라보게 하셨을 그때에 자신의 세미한 죄까지 눈앞에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솔직히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다윗은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큰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은 소년 목동의 신분으로 장수 골리앗을 대적한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진정한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당시 율법대로라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왕이어서 전쟁에 능한 용장이어서 그를 위대한 자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자요 믿음의 용장이었기 때문에 후대는 그를 위대한 신앙인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마디 말만 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표준 새번역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고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은 대상은 사람입니다. 우리아와 바세바와 또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오직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결국은 다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긴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말씀한 후에 사무엘하 12장 9절은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권력에 의지하여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뜻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완전 범죄라고 안도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모든 악행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난 비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를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죄를 범한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을 받을 때 해결됨을 알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값진 희생의 제물이나 선행보다도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긴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업신여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심판하시는 것은 다 옳고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심판도 감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과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사례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혹독한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칼이 그의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않을 것과 백주의 그의 후궁들이 수치를 당할 것과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처다리 죽을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는 물론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성숙한 신앙 태도가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곧 오실 성탄의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기도를 제물로 드려서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사 성결하게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또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